신약성경 173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매우 잘 아는 그 비유입니다. 15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실 것이다. 하지만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것을 깨끗해 하시겠다라고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나무의 어떤 이야기를 제자들이 그리고 이 당시 예수님 앞에 서 있던 자들이 들었을 때에 그들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이렇게 말들입니다. 우리 한번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105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그 2장 20절에서 25절의 이제 내용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섬기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적, 예레미야를 통하신 선지자를 통하신 어떤 지적의 그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20절부터 한번 보시면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리라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너는 몸을 굽혀 행음하도다. 그러니까 너는 나를 섬기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든 우상을 섬기려 하는구나 라고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2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귀한 종자로 참 종자로 귀한 포도나무로 너를 심었다. 그런데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너를 고귀하고 존귀한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지금 너는 내가 심은 것과는 달리 나를 대적하는 그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고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수님 당시에 그 선지서들을 이렇게 잘 알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들은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1페이지입니다. 특히 이것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알려져 있는 그러한 그 유명한 이제 구절 중에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여기서 이 포도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자 여기까지는 이제 이게 아마도 그 이사야가 그 이 당시 예언을 했던 그 당시에 그 노래의 형태로 예언을 했을 거다라고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게 그 서정적이고 좋은 내용의 노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끝부분에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할 것이다. 포도원을 노래할 것이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2절 끝부분을 보시면 들포도를 맺었도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왜 그 열매는 들포도에 불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을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르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바로 정의와 하나님을 나를 온전히 섬기는 신실함이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었다. 정의와 평화가 그들의 나뭇가지에서 나와야 하는 열매였다. 그런데 그들이 맺었던 열매는 오히려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오히려 수많은 그 탄압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내기에 들리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어찌 그 포도원을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그 이스라엘을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그 유다를 그대로 둘 수 있겠느냐. 그 포도원을 허물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러한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포로기 이후 시대에 많이 읽혔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이 시편 80편 말씀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 80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861페이지입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그 조망하는 그런 시들이 이렇게 종종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서 그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했는데요. 특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외침이 그 고백이 시편에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요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지금 조망하며 이스라엘은 마치 그 양떼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을 한번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를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서 이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실 때에, 그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고 계실 때에는 그게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면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 이스라엘을 향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스라엘이 탄압받고 바로에 의해서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시는 것에서 그들의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어서 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8절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기에서도 지금 이스라엘을 유다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릿 강까지 미쳤거늘. 이스라엘의 어떤 전성기를 묘사해주는 그러한 그 구절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인데 이 포도나무가 온 땅에 퍼질 정도로 그 뿌리와 가지가 온 땅에 바다의 산끝에 이렇게 퍼질 정도로 굉장히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부터 반전이 일어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습니까? 주님, 우리를 왜 이렇게 여러 민족들의 어떤 그 군사들의 그 무시무시한 발 아래 밟히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아람이 쳐들어와서, 애굽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고귀한 포도나무인데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이 시편 기자는 이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조망하는 심정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포도나무인 주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를 주님이 심으셨으니 주께서 돌보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15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입니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완전히 뿌리채 뽑혀져 나간 것 같은 경험을 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사건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아주 놀라운 어떤 반전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구약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어떤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의 현실이 단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형벌이다라고 하는 이해 이상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어떤 이스라엘 향한 어떤 죄의 지적들을 살펴보면 너희는 왜 그런 죄를 짓는가?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하며 갑자기 예레미야서 같은 곳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이의 어떤 음성이 들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우리 이 이스라엘의 운명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한다라고 할지라도 왜 여전히 우리에게는 역사적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며 그러한 그 고민 중에 그런 환상을 보았던 다니엘이 어느 날 갑자기 환상 중에 하늘에 계신 어떤 하나님 말고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어떤 분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약에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바로 메시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어떤 기대가 그들의 역사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어떤 역사를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께 올려졌던 찬송시 속에서 자기의 시인의 음성으로 성경 저자의 음성으로 이 성경을 써내려가던 중에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완성에 관한 어떤 내용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시편 80편에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를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 시편 80편의 초반부에서는 주님이 얼굴빛을,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돌리는 것이 구원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어떤 그 시작, 이 모든 일의 계기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다시 17절을 보시면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이해까지는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신들에게 세우신 어떤 메시아, 자신들에게 어떤 특별한 한 지도자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땅을 포도원을 회복하게 하시는 어떤 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를 이러한 시편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시 우리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한번 되돌아와 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시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이러한 그 맥락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이 포도나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이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추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지. 자, 그런데 자신들의 구원자이시요 참된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이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 앞에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럼 이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전에 이 포도나무는 이 포도원은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어떤 국가, 어떤 땅, 지형, 너희가 살게 되는 어떤 터전,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희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한다. 내가 포도나무다. 바로 이 포도나무의 의미를 어떤 지역적인 차원에서, 공간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스라엘의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격의 차원으로 지금 변환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담아내려고 하셨던 본문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이스라엘 국가의 번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국가의 외적인 번영이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기대하시는 것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정의와 평화가 어떤 법에 의하여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 권력에 의하여 나오는 것에 불과했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계속해서 항구적으로 영원하게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윗과 솔로몬에 의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담아내려고 하셨던 본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끝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망했지만 그의 백성은 오히려 하나님에 의하여 더 깊은 보호를 받게 되었고, 다니엘이나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참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이스라엘이 부름받아서 이방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야 하는 그 정체성, 그 사명이 이스라엘 나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일이, 그 사명이 오히려 더 성취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에스라나 느헤미야나 스룹바벨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였을 때에 그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성기에 이르렀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갔다가 지금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이지만, 그 역사의 불길을 뚫고 하나님께서 오게 한 바로 이 초라한 무리,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너에게 목적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지상의 한 나라가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도 부러워할 만한 강력한 국가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바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느니라. 그 내용을 지금 주님이 나는 포도나무다 라는 말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요한복음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합니다. 자, 우리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의 목자다, 너희는 내 양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7절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나는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냥 율법을 이렇게 확 던져주고 너 이렇게 못 살면 너희 죽임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부르지 않았다. 나는 너희에게 내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불렀다.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내 눈으로 너를 직접 보고 너희의 눈으로 나를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존재이니라. 내가 그렇게 너희를 불렀으니 나의 부름 앞에서 너희는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맺을 수 없었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 열매는 애초에 너희 스스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너희에게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너희가 모세의 후손이라고 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궁극적인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일이 우리가 어떤 이루고자 하는 어떤 성취나 우리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함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몇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나 한 하나님으로 계시지만 삼위께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로 계셔서 긴밀한 내적인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존재의 방식은 어떠하신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시며 서로를 마주보고 계시는 데에 바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그렇게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또한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있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지요.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15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자,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뿌리째 뽑혀지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매를 맺을 텐데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열매 때문에 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열매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여기서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그냥 어떤 법을 지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있는 존재다. 아버지는 나를 부르시는 존재고 나는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존재 속에 서 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나의 뜻보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귀하며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언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언제 참되게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받은 존재로 설 때에 우리는 참된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고 주신 제도가 아마 결혼일 것입니다. 남자는 언제 참된 남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여자는 언제 참된 여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사랑하는 남자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여자 앞에 부름을 받을 때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로 존재론적으로는 일치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식의 신비주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비가 있는데 그 신비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론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관계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묶으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떠한 기쁨일까요? 우리가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우리가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 어떤 기가 막힌 영화를 볼 때 누릴 수 있는 기쁨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참된 기쁨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한 존재가 다른 존재에게 수용되고 수납되고 함께 서로 서서 마주 볼 때 누리는 그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바로 그런 열매입니다. 그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료주의란 무엇인가? 서로 함께 있는 사람들끼리 눈을 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관료주의는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나치가 저지른 만행을 보았던 신학자였습니다.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독일 사람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보낸 바로 독일의 관료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만나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르헨티나인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를 잡아서 왔더니 그는 포악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후덕하게 생긴 사람이었고 좋은 이웃이었고 심지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가스실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국가가 명령한 것에 충실히 일을 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관료주의의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한 존재가 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이 있다. 고귀한 생명이 있다를 보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너희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쁨에 젖었는지 아느냐.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아느냐. 너희는 그런 존재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존재. 그러니 너희도 서로 바라보고 눈을 감지 말고 서로를 향해서 기쁨과 사랑으로 대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그 중요한 교회적으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은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을 뽑는 것은 그 교회에 매우 명예로운 일이고 어떤 분이 선택이 되든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일에 함께함에 있어서 우리는 혹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하듯이 내 앞에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한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나의 경쟁 상대에 불과하고 내가 자랑해야 될 대상에 불과하고 내가 꺾어야 될 대상에 불과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함께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가 함께 할 때의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누리시는 그 기쁨이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 바라볼 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열매를 맺는 포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그러한 사랑의 열매를 나누는 참된 가지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으로 주 앞에 함께 나아가시며 오늘 주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일을 누리시는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오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관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열매는 사람들이 세상이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신 자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명예를 누리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